네,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교회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반이라는 이 짧으면 참 짧고 길면 길 수 있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 시간 설 때 참 애틋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장황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어떤 급박한 부르심을 받고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한국교회로 달려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몇 번이나 고사했었고 뭐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사역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갑자기 부르심을 받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는 사명의 메인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의 메인자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그 사명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죽는 날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다가 정말 힘에 지나도록 달려갈 때 언젠가 저 땅끝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늘 말씀은요 정말 성경이 주는 어떤 깊은 의미를 또 주의하는 것보다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깊이 깨닫고 또 배우게 된 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여러 교우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된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몇 해 전에 소천하신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 기자가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이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어둡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어떤 곳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시대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한 가지 가치를 붙잡아야 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달라스 윌라드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바로 제자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또 제가 2006년에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이제 총신에서는 항상 이제 매 학기마다 심령 수련회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제 참 은혜롭게도 다행히게도 2006년 저의 첫 학기 때 강사 목사님이 오카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지금 소천하셨지만 오카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참 그 걸걸한 목소리 잊지 못하고 또 처음 오셔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회할 때보다 자네들이 목회할 때는 아마 7배의 영감이 더 있어야 될지도 모른다고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복명복창시키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 삼는 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 삼는 것이 목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제가 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토와 같은 어떤 표어잖아요. 그죠? 모토잖아요.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누차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교하시는 걸 들었고는 이 성도님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어떤 일반 성도들이 있고 또 극소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뭐 그런 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짧게 한 분도 아니고 길게 하신 분인데 소수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따라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제자가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제자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제자 제자 하는데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제자, disciple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따르는 자, follower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언급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행해야 하는 제자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교회로 확장시키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에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 공동체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꽉 붙잡고 따라가야 할 텐데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원한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유한한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요. 이 영원한 가치를 십자가처럼 우리가 짊어지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오늘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 바울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합니다. 영원성을 말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영원성입니다. 그죠?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가치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론의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중심 가치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붙들어야 할 이 영원한 가치, 바로 믿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 아니 목사님,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안타깝게도 현대교회에서 여러분 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많지만 정말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게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모두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 일색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아요. 어떤 감동적인 예화를 많이 이야기하면 거기서 예화에서 그게 감동적인 스토리가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터치하면 설교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각이죠. 착각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더 부유해질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따르면은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교회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갑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저 휴스턴에 있는 조엘 오스틴이요. 성도가 아니죠. 그냥 뭐 무리들이 4만 명, 5만 명이 모여서 완전 컴플렉스가 터져나가도록 모이잖아요. 정말 십자가 복음을 정통으로 전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때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신앙 고백, 본질의 고백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읽은 본문과 한 맥락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읽고요. 진짜 베드로의 뜻이 이제 반석이니까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 이래가지고 여러분 실제 이 바티칸에 있는 교회 이름이 뭐죠? 성? 베드로 성당이잖아요. 뭐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지금도 베드로가 이 교회를 짊어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죠? 농담인데 이게 뭐. 여러분 이건 철저한 오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위에 베드로도 인식하고 있고 예수님도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 자기 자신 위가 아니라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여러분 개개인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는 이거예요. 한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도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면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 진정한 성도들의 연합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어떤 건물,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뭐 어떤 지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성도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정말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진짜 신앙인을 찾아볼 수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주님의 통탄의 외침이 이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을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짜 성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혔습니다. 뭐 이런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강단에서 많이 선포되는 것처럼 복음을 정통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정말 그 성도를 붙들고요 눈물 흘리며 애통한 마음으로 권고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뜨겁게 경험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는 다름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유였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경험하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선교하자, 선교가 마땅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날 살리신 주님, 날 변화시키신 주님, 그 주님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경험하게 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견딜 수가 없게 돼요. 뛰쳐나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냥 이것은 뭐 우리 내가 사역한 교회 이제 마무리하니까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보고 계시죠.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요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했어요. 예,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안에 이 복음의 역동성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복음의 능력을 저의 목회에 적용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적용해서요. 한국 교회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깨워야 되겠다. 이 사명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나아가 이 복음의 능력은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시대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죠. 루터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처음부터 그 사람 기질 자체가 막 담대하고 대단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추천하는데 재미는 없어요. 영화 루터라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맞이해서 봤던 영화인데 그때를 맞이해서 이제 재개봉한 영화입니다. 이건 뭐 한번 뭐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루터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자기 이 수도원 골방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벌벌벌벌 떨면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문헌에도 나오고 그걸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쓴 거니까 영화에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루터가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시면 어떡하지? 로마 교회가 나를 책망을 하는데 이렇게 정죄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차라리 난 죽었으면 좋겠다. 두려움에 떨던 루터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이 말씀을 읽다가 바울이 경험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땅땅땅땅 박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반박문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정도의 선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유럽 전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교회와 루터 이 한 개인이 맞대결을 벌이는 맞대결을 선포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게 됐죠. 이 루터 한 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 가운데서 자유교회 가운데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견고한 바탕 위에 계속적으로 힘을 더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맨 두 번째는 정말 교회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가치 두 번째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헛된 소망, 어떤 야망 같은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말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소망의 모습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매. 여러분 실제 5절에 보니까 다 졸며 잤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다 졸며 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왜 잤어? 10명이 있었는데 5명 슬기로운 처녀 왜 잤어?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랑을 기다리다가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초월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쟁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쟁점이 뭐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두 부류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죠. 뒤에 보면요. 결국 신랑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최종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천국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섯 처녀는 미련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신랑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의미심장한 것은 이 비유에서 중립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어떤 누군가가 말하는 그 연옥, 누군가가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았는가?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게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반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개인,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짜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명확한 기준으로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끔찍하게도 그들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경종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나는 좀 성령 충만 받았고 저 성도는 좀 성령 충만 받지 못했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인도의 상황보다도 더욱더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은 협박 앞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핍박이 왔을 때 주눅든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예전보다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순식간에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역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말씀에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지체들에게 누군가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메시지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갈망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도 정말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성령 충만 받고 이 사도들처럼 우리 1세들이 정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성령의 불을 받고 그렇게 뜨겁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들도 이 세대에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의 간증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불을 받게 되었어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이 표준말을 쓰잖아요. 완벽한 표준말을 쓰잖아요. 압구정동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지만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대구 지역에 있었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대구 옆에 있는 동일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중고등부 형들 누나들 수련회를 따라가게 됐어요. 저 서울에서 인천에서 장동진 전도사님이란 분이 강사 전도사님으로 오셨습니다. 참 이렇게 뜨겁게 사역하시는 좀 우리 교회 색채에 딱 맞는 그런 분이에요. 정말 성령 사역을 뜨겁게 하시는 그런 분인데 뭐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열심히 참석했죠. 하지만 제 안에 한 가지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집회가 있으면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거기는 이제 의자도 없고 그냥 방석 깔고 이렇게 앉는 그런 수련원이었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박 3일의 시간이 다 지나고 마지막 날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밤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테니까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이 그때 수련회에 교사로 따라갔었는데 누님이 저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5천 원을 그 당시 5천 원은 거금이었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재흥이 예수님 꼭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들은 겁니다. 그날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무릎을 딱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무릎을 딱 꿇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릎 꿇고 이제 열심히 박수를 치면 공중 부양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주 막 성령의 성령의 불길 하면 이렇게 박수 치다 보면 붕붕 뛰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한 1m 정도 공중 부양했던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뜨겁게 막 불길 같은 성신이냐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님 삼창하고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 눈앞에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한 20분 정도 간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났는데 이게 눈을 감아도 있고 눈을 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보혈이 막 쏟아지는데 제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엉엉엉엉 울었어요. 그 당시에 누나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열심히 과외 가르치고 해가지고 사줬던 아디다스 파카를 입고 있었는데 그 비싼 그 당시에는 파카 얼마나 비쌌습니까? 그 파카가 막 다 젖을 정도로 이 콧물, 저는 은혜를 받으면 눈물보다 콧물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콧물이 막 시계추처럼 덜렁덜렁 거리 정도로 막 줄줄 흘러내리는데 막 파카가 다 젖을 정도로 막 하는데도요. 이 십자가에서 막 보혈이 쏟아져 내리고 그게 제 머리에 막 쏟아지는 이 환상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혀가 막 말려 들어가더니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지? 하면서 혀를 잡았습니다. 잊지 않아요. 혀를 붙잡고 제가 이상하게 됐나? 내가 너무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나 싶어서 혀를 붙잡았는데도 계속 그 이상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면서 이 초등학교 6학년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 예수님 십자가 날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정말 저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나도록 나 같은 죄인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십자가 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입에서는 이상한 말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한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가 한참을 펑펑 울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옆에 벽에 걸려있던 시계를 봤는데 새벽 3시였습니다. 다른 형들 누나들은 다 내려가고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거기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 5시에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일어나서 하는데요. 그때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또 이상한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옆에 있는 형들 누나들이 제가 막 이상한 말을 하니까 쿡쿡 치면서 재흥아 너 이런 걸로는 장난치는 게 아니야. 그러고 있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이야기인지 아시죠?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예. 그런 걸로 장난치는 게 아니야. 저는 그러면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내려오는데요. 정말 제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데 새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무들이 이렇게 흐느흐느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막 노래하는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영안이 열려서 보이더라고요. 그냥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데도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버스에서 오는 내내도 펑펑펑펑 울고 그랬던 제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아직도 참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으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의구심을 가진 부모님들에 대한 저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민교회에는 내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에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의 내일입니다. 이 아이들이 일어나서 성령의 사람들로 일어나서 온 열방을 누비게 될 것입니다. 인미국 땅을 치유하고 조국을 치유하고 온 세계와 열방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이 놀라운 일이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는 기도가 쌓이지 않고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패한 시대의 유일한 답은 우리 목사님 증거하신 것처럼 부흥입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은 부흥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흥을 놓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할 영원한 가치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동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사역을 행하고 엄청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nothing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천국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식어지는 이 세대를 봅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극한에 다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가슴 아픈 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서로를 향한 미움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도 정말 눈물로 강론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 한 가지를 눈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회복이에요. 사랑의 회복. 우리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명확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좀 상해도 내 체면이 좀 구겨져도 어때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소금이 되어서 남을 위해 녹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는요 정말 빛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소금이 되려 하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이 순서도요 뒤바뀌어서 빛과 소금 이렇게 많이 언급하는데 주님은요 명확하게 소금을 먼저 언급하셨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소금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정말 소금이 되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녹아질 때 그때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지체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서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조국교회가 붙잡아야 할 핵심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국교회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으로부터 치탄받고 있다는 것을 100만 번 언급해도 부족한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더 이상 조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뭐 10년 전, 20년 전에 이민 올 때 그때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말하시면서 정말 통탄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큰 교회에 갔는데 정말 그 기대했던 목사님도 그냥 편안한 복음, 그냥 듣기 좋은 예화 몇 가지 이렇게 언급하면서 성도들은 거기 아멘하면서 그냥 그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복음, 복음이 아니죠. 그런 메시지를 듣고는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걸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왜곡이 되어 있으니까 지도자가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무너져 내려버린 그 신뢰요.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있는데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네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배운 한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교회예요. 목장입니다. 가정교회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목장만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실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셀이요. 많은 교회들이 셀을 한다 그러잖아요. 셀을 번식해야 된다. 그것은 굉장히 사역적입니다. 옛날 구역이요. 구역은 그냥 뭐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다나 떨고 뭐 그런 수준이에요. 많은 시스템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 목장만큼 정말 성경적인 게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한 목자님의 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상처받은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정말 상처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재정을 동원하고 자신의 노력을 동원하고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그 지체를 끌어안고 결국 그 지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한 목자님은요. 이 전도 대상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데도 3년, 4년을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목장 모임에도 나오게 하고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또 뭐 목장 수련회도 가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몇 번 뭐 두세 번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입도 뻥긋하지 않는데도 교회에 나왔다는 그 하나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간증하시면서 지금은 또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너무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 지체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세상 누가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 예배 가운데 한번 나왔다고 눈물 펑펑 흘리고 자기 사비를 다 털어서 수련회 가서 그 지체를 끌어안고요. 그 지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노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욱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른 지체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비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영원한 가치에 목숨 거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가치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강단에서 터져나와야 합니다. 거리로 뛰쳐나가서 저 열방으로 뛰어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지체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라나타 우리 마라나타 비전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속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미국을 넘어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계속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직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 위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